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하고 바뀌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변함없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예수님 아니고서는 말이 안 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거창하게 처음부터 예수님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시작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살아오고 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고 복을 받은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예전과 얼마만큼 변하고 달라져서 더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달라진 게 많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뭐 변한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속히 주일 말씀이라든지 요즘은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고 있음에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수련회라든지 성경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수련회에 받았던 그 저녁 집회에 받았던 뜨거움과 마음들이 그 삶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너무나 풍성하여서 매일매일이 기쁘고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놀랍고 나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갈 것 같지만은 수련회에 받았던 그 저녁의 은혜는 사실 다음날 돼서 뭔가 변할 것 같지만 변해져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 속에 참 놀라곤 합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변하였고 다 내 삶이 풍성해질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서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관점과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복이 있고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 사실 영생과 구원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바뀐다거나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받았다, 아니면 예수 믿고 더 삶이 윤택해졌다고 하면 우리의 눈에 드러난 것들을 종종 간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물질이 많아졌다거나 아니면 내 삶에 조금 더 윤택한 삶으로 그전에는 어려웠던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거나 그런 것들이 주님께 받은 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은혜들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고 때로는 은혜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지속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초대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른 기적들을 보면서 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저렇게 만나주셨어,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간증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홍해를 가르고 열 가지 재앙이 있고 출애굽한 뒤에 나아가서 걸었던 길은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 척박하고 물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곳이라는 거지. 예수 믿으면 뭔가 거대하고 놀랍고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의 삶에서 목도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생명 가운데 인도되었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내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았어요 얘기하면 뭐가? 사람들이 볼 때는 제 모습이 이전과 다르지 않고 내 형편이 그전과 똑같은데 뭐가? 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차츰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깨닫게 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과 계속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교회의 부름 앞에 모든 공동체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작하셨고 그들을 완성하실 것이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풍성케 하셨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너희 공동체 안에 충만하여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원하는 바인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놀라운 일을, 기적을, 선교를, 대단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생활과 삶으로 연결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으로 연결되는 이 6장의 말씀, 5장과 6장의 말씀으로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 이전에 저희 청년들하고 쭉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 뭘까요? 네. 청년들이 마음으로 다 대답했을 겁니다. 네.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은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순종. 부모는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 앞에는 뭐가 나왔냐면 5장 말미에 나왔던 내용이 부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는 것과 남편들은 아내들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해 줄 것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내 삶에 내 옆에 있는 아내요 남편이 나의 자녀요 부모가 때로는 오늘 말씀에 이르는 종과 상전 직장으로 오늘로 보자면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풍성함과 사랑이 담겨 있는가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굉장히 많은 돈과 명예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누리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커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가득했던 내 삶이 이해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에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이제는 그 사람의 존중과 인격을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 올라오기 전에요. 한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조는 것은 5대5 쌍방과실이고 예배가 시작하고 말씀을 들은데 갑자기 졸음이 오는 것은 전적인 말씀 전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쌍방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네. 지금부터 조시면 제 책임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다들, 네. 이 졸음이 오는 시간에, 네. 저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네. 참, 네. 미칠 노릇이죠. 네. 걸어서 때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성전 6층까지 갔다 왔다 했는데 딱 잠 오기 좋은 시간입니다. 네. 네. 잠이 오면, 네. 허벅지를 꼬집으시고 깨어나시다가 더 안 되시면 주무시면 제 책임입니다. 네. 네, 웃으시라고 한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람이 울리죠? 네, 잠을 깨시란 얘기입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종들에게 먼저 명령하는 것이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처럼 쉽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에 종들로서 우리의 위치, 조건, 상황들이 놓여 있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 하나를 생각해도, 회사 하나를 생각해도 상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면 사장님 밑에 뭐 이렇게 직원들이 쭉 있지만은 거진 뭐 사장님이 제일 위에고 그 밑에는 조금씩 이제 각자의 직분들이 있죠. 대다수는 다 직원입니다. 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즉 육체의 상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저 우리가 모시기에 편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관계 가운데에, 요즘으로 따지자면 직장의 상사 가운데에 그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겨주셨듯 그같이 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을 떠받들고 예수님을 모시듯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셨는지,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종들의, 그리고 또한 범죄한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셔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의 위치와 자격에 여하에 상관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까지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로마 당시 사회에서 죄인들, 유대교 안에서의 그 죄인들과 세리와 그리고 또한 범죄한 그들에게는 그 사회 속에서 낙인이 찍힙니다. 그들과는 상종하면 안 되고 부딪히면 안 되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는 그런 대상들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그런 사람들만을 찾아다니시죠. 아니, 부자도 가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병든 자들, 아프고 힘이 없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들의 삶에 친구가 되어줬단 말이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이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에 보여주신 그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그렇게 똑같이 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6, 7절이 따라 나오는데요. 6,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눈가림만 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여기 눈가림만 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는 어찌 보면 일과 형식들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겉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번지르르 하고 딱 맞고 정확하고 뭐 오차없이 잘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 부분일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일적으로 이 사람이 쓸모가 있어서 잘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면 인정받죠.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다만 일적으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이야기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바울은 그것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또한 그 일만을 열심히 하고 그 일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합니까? 그런 일들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너의 삶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지 그 사람이 허투루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게 그 다음 왕을 뽑기 위하여서 찾아간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 아들 한 명 한 명씩 보면서 이 사람이 왕이 아닙니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무엇이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라는 것이 치장하고 꾸미는 것을 넘어선 그 사람의 평소에 내가 볼 때 일할 때 행동들 그런 모습들까지도 우리는 거기에 봅니다. 그것에 현혹됩니다. 정말 그 사람의 본심과 마음은 사실 모르죠.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여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눈가림만 하고 보여지는 것에 치중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것으로 더욱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재차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함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그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힘겹지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듯 하라라고 다 재차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종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과 틀을 넘어선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그 삶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삶의 방향이 흘러나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요청하고 초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예배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었죠. 사울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은 그가 자신의 모습 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왕으로서 좋은 일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이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이미 틀어진 것이죠. 눈으로 볼 때는 그래 그 정도 좋은 재물들 선별해서 다 죽이지 말고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야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마음이 틀어졌기에 이미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하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붙였는데요. 주께로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여기 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삶의 모든 삶의 모 영역을 뜻합니다.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 됐든 네가 자유자가 되었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라. 네가 너의 삶을 행하여 만들어내고 꾸미고 치장하여서 너의 삶이 풍성케 되는 것 아니오. 하나님이 너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고 순종하라.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상전들에게 말하는데요.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상전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도 종들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상전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위치로 보자면 그들에게는 상하관계의 위치 속에 있기 때문에 권력과 힘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서 뭉쳐진 교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세상의 논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종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맡은 자리, 너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상하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세상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순종함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상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 위치에서 남을 위협하거나 힘으로 누르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상전이 가진 위치와 권력과 힘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상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상전들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으니 에베소 교회에도 분명히 그 위치에 따라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에 덕망이 있고 또한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적어주셨던 글인데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꾸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내 열심이 커져서 하나님과 뜻이 어긋날 때를 본다라고 말이죠. 어찌 보면 그 열심이 나는 잘하려고 했던 것, 나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 스스로 하나님과 뜻에 다른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곤 한다라고 이야기를 적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상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그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모라고 하면 우리의 겉모습을 넘어선 우리가 삶으로 보여지는 직장에 가서 뭔가 번듯하고 바르게 똑부러지게 하는 일들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다 외모로 보여지는 것들이며 그 일들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세상에서 그런 뉴스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발랐던 사람이고 너무나도 정확했던 사람인데 집에서 그렇게 하리라고는 아니면 그런 곳에서 그렇게 나타나리라고는 알지도 못한 때 뉴스에 보도되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 주변의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도 알지 못하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외모가 아니라 때로는 일적으로 뭔가 대단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마음과 중심에 품지 않고는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삶에서 어긋난 길을 가곤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쉬운 것이 단계별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지키는 삶의 행동 중에 쉬운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이요. 내일부터 저 김종국 목사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말하기 참 쉽죠? 네. 두 번째 쉬운 게 행동입니다. 행동은 뭐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삶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것도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세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삶 전체인 중심으로부터 성품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미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니, 새사람으로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셨다. 너희를 존재를 바꾸어오셨다. 너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바꾸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너희의 삶에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종과 상전의 관계, 아니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함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도 대단한 일을 하여서 선교를 하라거나 너희가 집회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의 삶이 변했음을 깨닫고 너희의 존재가 변했음을 깨닫고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종과 상전의 관계로서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꽤 오래된 교회고 그곳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만한 몇 번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짧은 영상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자익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고향인 남해를 떠나 걸어 금산까지 왔습니다. 첫눈에 이자익의 영특함을 알아본 금산의 부자상인 조덕삼은 그를 마방의 마부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고개 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우는 이자익의 모습을 지켜본 조덕삼은 비록 자신이 부리는 머슴이지만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신앙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믿음을 키운 지 3년이 지난 1907년 금산교회는 장로 장립 투표를 했습니다. 묘하게도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는데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그 시절 주인과 머슴이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자익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술렁이는 성도들을 향해 조덕삼이 겸손히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성실히 섬겼으며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교회사의 귀감이 되는 참 실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본 대로 조덕삼이 집의 주인이었고 또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머슴이었고 또 그냥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모습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저 교회에서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으로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조덕삼 장로님이 그저 교회에서만 이자익 장로님이 먼저 된 것을 인정했다면 그리고 집에 가서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로 그에게 호되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분명히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집에서도 그를 머슴으로서 존대해주고 또 인격적으로 대해줬고 또 교회에 와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장로로서 그리고 또한 목사로서 그들의 소임들이 서로서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고 또한 삶으로 살아내면서 해내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죠. 그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오늘 이야기는 종으로서 상전에게, 상전으로서 종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서로를 평가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를 응원해주라는 겁니다. 잘 안 될 때 응원해주고 지켜주고 네가 그 힘을 붙들어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앞에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응원해줘서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모습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 오늘도 나와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께로부터 그렇게 우리는 알고 배우고 익히고 삶으로 살아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일을 잘했나 못했나로 평가하지 말아주시고 그 사람의 삶에 때로는 일이 아니라 평상시의 행동과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느냐,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 적게 했느냐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성품이 바뀌었고 그 사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세워가 주시고 그 사람에게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떠한 개인과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5장 21절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였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5장 21절 말씀 읽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귀한 교회 공동체, 새성전 건축 과정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셔서 우리가 함께 목도하였듯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풍성하게 서로를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여 더 큰 교회 공동체로 세상에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
2절입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 3절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보아라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쉽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도 말씀 보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다 보여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오는 중심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사람을 대하는 그 인격과 마음 속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로부터 그 생명이 흘러들어와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듯 우리가 상전과 종으로 아니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각자의 삶으로 부름받아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세워져가는 귀한 양정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